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3일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친 중국군의 활동은 무책임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이날 일본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점진적이고 교활한 군사력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군 보급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한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은 중국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훈련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일본, 필리핀, 호주 등 동맹국과 합동훈련 등을 통해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무책임한 행동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필리핀에서 진행될 발리카탄 훈련은 미국의 영내 영향력이 커지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싱가포르의 한 싱크탱크가 전날 발표한 연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2,0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내 미중 경쟁에서 중국을 더 선호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곧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할 거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3일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일정을 양국이 공동 발표할 것이라며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황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과 왕 부장은 또 UN과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주요 20개국,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등 다자기구에서의 공동작업에 중점을 두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두 장관의 이번 회담에서 다음 달로 예상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중국을 방문해 왕 부장과 회담했습니다. 타이완에서 3일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9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현지 시각 오전 8시경 타이완 동부 화렌현 인근 해상 15.5km 깊이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진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던 130여 명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채 도로나 광산 지역 등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화렌현 시내 복층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대규모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약 95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당선인은 현장을 방문해 현재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이라며 구조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언론들은 타이완을 강타한 이번 지진이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일본 기상청이 파악한 지진 규모가 7.7이었고 일본 남부와 필리핀에는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핀란드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3일 양국 간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알렉산드르 스튜브 핀란드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안보 협력과 장기적 지원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핀란드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효기간이 10년인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핀란드의 장기 공약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정치, 국방, 안보 분야에 대한 지원과 개혁과 재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티브 대통령은 또 핀란드가 방공체계와 중구경 포탄 등 2억 3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방위물자 패키지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며 이로써 2022년 이후 핀란드의 기여는 20억 유로, 약 21억 5천만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단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왔던 핀란드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했고 지난해 4월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3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30대와 함정 9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G세대, Z세대가 어떻게 공구벨트 세대가 되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G세대는 1997년에서 2012년 기간에 태어난 청년 세대를 말하고요. 공구벨트는 허리춤에 갖가지 연장을 꽂고 일하는 현장 기술자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있을 것 같은 젊은이들이 망치질하고 용접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왜 기술 현장에 있는지 그 이유와 실태를 취재한 기사였습니다. 자, 청년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또 인공지능 기술 시대를 경험하면서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직장을 잃거나 대량 해고될 수 있는 대학 학위보다는 나만의 기술을 갖는 데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숙련된 기술자에게는 일자리가 늘 열려있고 경험이 쌓이는 만큼 보수가 많아진다고 확신했다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밀려나는 직업보다는 사람의 손과 몸이 필수인 기술을 갖는 것이 더 경쟁력 있고 더 전망이 밝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더 공부를 하면 되고 나중에는 자기 사업체도 꾸릴 수 있는 미래가 보였다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등록금이 비싸긴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대학 졸업장은 투자 개념이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는 수년째 4년제 대학 등록률이 줄고 있고요.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학교의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건설 부문 신규 일꾼의 지난해 중간 연봉은 5.1%가 오른 4만 8천 달러, 서비스직의 신규 채용 중간 연봉은 2.7%가 오른 3만 9천 5백 달러였습니다. 목수, 전기기사, 배관공, 에어컨 난방 기술자들은 지난 10년 사이에 그 수가 꾸준히 늘었고요. 이 직업군의 평균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젊어졌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Selling products or merchandise. Selling physical and digital products.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유튜버 경제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4월 3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1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4일 목요일에 북한, 평안북도 자강도, 함북, 양강도는 대체로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도, 자강도,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최고기온은 5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6도입니다. 개성은 7도고요. 신의주와 청진이 4도, 원산 5도, 함흥 3도,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해산 영하 3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19도까지 오르겠고요. 개성이 21도로 제일 높습니다. 신의주의 낮 최고 16도, 함흥 청진 15도, 원산 13도, 중강 14도, 해산 1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예보되어 있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 2.5m로 오전의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4월 4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허모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사이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 징집 연령을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했다는 소식도 보겠습니다.
네, 두 정상은 2일 1시간 45분간 통화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수출 제한이나 타이완 문제 등 두 나라 간 중요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최근 대화는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자, 두 지도자 사이의 통화가 있고 난 뒤에 미국과 중국 정부 쪽에서 설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두 지도자는 협력 분야와 차이점이 있는 분야를 포함해서 다양한 양자간 그리고 지역과 국제 현안에 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냈는데요. 시 주석이 양국 관계에서의 위험 감소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시 주석은 올해 두 나라 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주요 원칙들이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그 원칙들은 무엇보다 평화를 중시하고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는다는 최저선을 지키면서 양국 관계에 있어 지속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의 이번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의가 논의됐습니까?
네, 먼저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 제한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시 주석이 미국의 계속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억제하고 적법한 개발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고집하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네. 자, 양국 사이의 그 긴장 관계를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타이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20일 새 타이완 총통 취임에 앞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라고 시 주석을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타이완이 여전히 건널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건널 수 없는 레드라인, 이게 뭔가요?
네, 타이완의 독립을 말합니다. 중국은 그간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말라고 미국 측에 밝혀왔습니다.
네.
그 밖에 최근 필리핀과 중국 사이 충돌로 큰 논란이 되는 남중국해 문제, 미국과 중국군 사이 협력 문제, 그리고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 등도 이번 통화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지난해 있었던 두 나라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사항 중에 하나가요. 그 양국군 사이의 어떤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당시 2022년 말 이후 동결됐던 양국군 사이 소통과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양측은 이와 관련해서 두 정상이 이번 통화에서 양국군 사이 소통 문제에서 진전을 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양국이 그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죠.
네, 미국의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과 류젠 리 중국 합동참모부 참모장이 화상회의를 했고요.
네.
또 중국군 관리들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태평양에서 두 나라 군용기가 근접해서 대치하는 일이 사라졌다면서 이는 환영할 만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도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 사이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번 통화에서 펜타닐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앞서 워싱턴 포스트의 양국군 사이 대화 문제를 언급한 그 미국 정부 관리는 두 정상이 마약 퇴치 문제에 관한 이전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주로 중국에서 만드는 펜타닐 원료의 공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지속해서 촉구해왔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통화 또 어떤 문제를 논의했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 사이 관계에 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군사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한 중국의 점증하는 노력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는 유럽 안보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양국 정상 사이의 대화와는 또 별도로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중국에 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 주 베이징에 가고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도 계획돼 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월 태국 방콕에서 만나서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는 모두 2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의 통화가 끝난 뒤에 옐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군 징집 나이를 낮췄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징집 가능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에 2일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2년 넘게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징집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네,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뒤에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동원령이 발효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18세가 되면 군에 자원 입대할 수 있고요. 군법에 따라서 18세에서 60세 사이 남성은 외국으로 나갈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징집 가능 연령을 27세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대부분 학생인 청년들을 강제 동원으로부터 보호해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군 징집 가능 연령을 27살에서 25살로 낮춘 이유 어떤 겁니까?
네, 전선에서 보충병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장기간 전선에 있었던 병사들의 교체가 시급하다는데요.
네.
지난주 우크라이나 군의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사들이 전투 상황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쳤다고 네. 말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병사들의 기력이 다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르스키 사령관은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 군 지원센터에 왔던 병사들이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르스키 사령관이 방금 언급한 사람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월에 군 복무를 시작해서 2년 넘게 전장에서 네. 싸우는 병사들을 말합니다.
예, 앞서서 우크라이나 군의 총사령관이죠.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 대규모 동원이 필요하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권고를 했었죠.
예, 5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군에 징집할 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 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숫자가 50만 명에서 크게 줄었다 이렇게 네.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예. 군에 입대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크라이나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군 징집 연령을 낮췄다고 합니다만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이 25살은 그래도 높은 수준 아닌가요, 나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해당 나이를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8세부터 징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우크라이나군 병사들 평균 나이가 40세가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직 영국 합동군 사령관 리처드 베런스 장군은 아버지들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같은 경우 요즘에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바로 가는 그 청년들도 있는데요. 네. 미국은 옛날에는요, 이 군징집 가능 연령이 몇 살이었습니까?
네, 과거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18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미국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동원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우크라이나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군 복무가 가능한 사람들이 군에 합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군 징집 연령이 27세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러시아도 아주 최근에 새로운 징집 명령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약 15만 명 규모의 봄철 정례 징집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3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일과 4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3일 회담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안을 제안했습니다.
자,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의 20개 나라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는 조짐이 보인다고요?
네.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2.4%를 기록했습니다. 2월에 2.6%에서 조금 더 하락한 수치인데요. 전문가 전망치는 2.5%였는데요.
네.
그보다 조금 낮게 나온 겁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3일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수치가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금리 인하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릅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인플레이션 추세가 둔화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금리 인하를 앞당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물가가 안정된다는 거, 뭐 내용은 잘 몰라도 소비자들한테는 다소나마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보겠습니다.
네, 유럽연합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식료품 가격은 3.9%에서 2.7%로 에너지 가격은 1.8%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월에 3.1%에서 2.9%로 둔화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플레이션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조금 다르죠? 어떤 겁니까?
네, 근원 인플레이션이란 그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 부분만 고려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변동 중에서 일시적인 그 단기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 또 대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변동하는 부분을 제외해서 오직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는 부분만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날씨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물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아,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지금 유럽의 국가별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떨까요?
네, 독일의 경우는 물가 상승률은 전월 2.7%에서 2.3%로 프랑스는 3.2%에서 2.4%로 하락했습니다.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큰 독일의 물가 압력이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지 관심인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당초 올여름 금리 인하를 시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NG은행의 거시경제 글로벌 책임자는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데이터가 유럽중앙은행에 약간의 안도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더군요.
네, 영국의 경제연구기관인 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로리 페네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중앙은행이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면서 4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대체로 전문가들은 올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조만간 인하가 단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미국도 올해 말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예상은 있습니다만 또 시기가 애매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미국 클리블랜드의 연방준비은행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2일 올해 금리 인하를 여전히 기대하지만 차기 회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시간이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2%까지 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확신을 가지려면 더 많은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오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네, 지구촌 오늘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해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다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또 교량 붕괴로 폐쇄됐던 미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에 임시 수로가 개방되면서 선박 통행 일부가 재개됐고요. 미국의 여러 사립대학교 학비가 올해 처음으로 9만 달러 산을 넘어섰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부터 보죠. 자,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판사 기피 신청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일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형사 재판을 담당한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 담당 판사한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기피 사유로는 이해 상충 우려를 내세웠는데요.
예.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냈고 해당 내용이 2일 공개됐는데요. 이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이 머천 판사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판사의 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문제 삼은 건가요?
네, 머천 판사의 딸이 그 민주당 선거 후보나 비영리 단체를 주요 고객으로 삼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인 오센틱 캠페인인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판사 기피 신청서에서 이번 재판의 전개로 인해서 이 오센틱이 상업적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더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하면서 재판 관련해 판사 기피 신청을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던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은 이유로 머천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 검찰 측은 2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작년에 기피 신청을 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절차에 관한 어떤 것도 이 법원은 물론 오센틱이나 이 법원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당 법원의 이전 결론을 바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은 앞서서 이 판사의 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머천 판사의 딸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했는데요. 머천 판사의 딸 로런 씨가 민주당 정치 컨설턴트로 광적인 트럼프 현무자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급진 좌파를 위해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함구령 범위를 더 확대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거든요.
네, 맨해튼 지방법원이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담당 판사와 그의 가족들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머천 판사는 관련자가 피고의 공격을 듣는다면 이 소송에 관여할 때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걱정해야 한다면서 그런 행위는 공정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천 판사는 앞서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또 법원 직원, 배심원은 물론 그 가족을 비방하지 말라면서 함구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재판 언제 시작되는 거죠?
예, 오는 15일에 재판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형사 재판 4건 중에 11월 대선 전에 재판 일정이 확정된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이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서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에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이민자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미시간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요, 일부 이민자들을 향해서 인간 이하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주자에 의해 살해된 조지아주의 22살 간호학과 학생 레이큰 라일리 씨를 언급하면서요, 민주당은 그들, 그러니까 불법 이주자들을 동물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들은 인간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이주자들의 범죄 사례를 열거하면서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하지 못하면 폭력과 혼란이 미국을 집어삼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주자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네, 이를 위해서 다소 과격한 표현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날 또다시 피바다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날 미시간 연설의 제목부터가 바이든의 국경 피바다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의 국경 피바다가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달 오하이오 유세에서도 피바다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찾은 미시간주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미시간주에 이어서 또 다른 경합주인 위스콘신 주도 찾았는데요. 위스콘신 주에서 연설하면서 미국 교회와 도시, 마을에 대한 약탈과 강간, 학살, 파괴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 나라는 끝장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는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꼽히는데요.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위스콘신주에서 1%포인트 미만, 또 미시간주에서는 3%포인트 미만의 득표율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고요. 올해도 접전이 예상됩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교량 붕괴 사고가 났는데요. 볼티모어 항의 선박 통행이 일부 재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메릴랜드 당국이 선박 통행을 위해서 2일 임시 수로를 개통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와 충돌한 후에 붕괴된 프랜시스 스콧 키브리지의 잔해와 키브리지 아래 여전히 깔려있는 달리호를 우회하는 임시 수로가 열린 건데요. 미 해안경비대와 미 육군 공병대, 메릴랜드주 당국 등은 키브리지 잔해 반대편에 14피 그러니까 4.3m 깊이의 두 번째 수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볼티모어항을 이용했던 선박들이 그 임시 수로로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개통된 해상 교통로이기 때문에 네. 현재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예.
상업용 선박은 통과가 안 됩니다. 당국은 대형 선박의 이동과 더 많은 상업 활동의 재개를 위해서 세 번째 수로를 개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이를 밝혔는데요. 현재 개방된 임시 수로는 주로 예인선과 바지선 그리고 잔해 제거 작업에 참여하는 선박에 열려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교량 인양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와 함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 미 해군이 최대 1,00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대형 바지선 등을 투입해서 철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이틀간 이 악천후 때문에 인양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밝혔는데요. 무어 주지사는 또 현재 잔해 속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4명의 시신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잠수 인력이 수색 활동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어 주지사는 이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가족들에게 시신 수습이 최우선이라고 약속했지만 부상이나 인명 피해 없이 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나의 지시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잔해를 모두 제거하는 작업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네, 전문가들은 잔해를 치우는 데만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따라서 항구가 정상적으로 개재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볼티모어 항이라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와 농기계를 취급하는 항구인 만큼 수로 개통이 그 지연된다면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이 볼티모어 항이 폐쇄되고 주요 교통로인 키브리지가 붕괴되면서 생계까지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한테도 지원이 필요할 텐데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지역 당국은 물론 연방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어 주지사는 2일 연방 중소기업청이 개설한 센터를 방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만났는데요. 중소기업청은 키브리지 붕괴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센터 두 곳을 개설했습니다. 또 메릴랜드주 의회는 볼티모어 항이 폐쇄된 동안 실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긴급 자금을 승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곧 사고 현장을 찾는군요.
예,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5일 현장을 방문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키브릿지는 볼티모어 주변을 순환하는 고속도로의 일부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교통부를 통해서 잔해 제거와 교량 복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초기 긴급자금 6천만 달러를 이미 승인했고요. 추가적인 키브릿지 재건 자금 지원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가을에 진학할 이 대학교를 결정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높은 이 대학 등록금 문제, 비싼 등록금 문제가 지금 조명을 받고 있네요.
예, 최근 AP통신이 올해 200만 명이 넘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높은 등록금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명문 사립대학이 2024-2025 학년도 학비를 9만 달러 넘게 책정한 건데요.
9만 달러요?
네, 연간 학비가 9만 달러를 넘긴 대학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다만 이 금액은 뭐 단순 학비는 아니고요. 기숙사, 식사, 기타 비용이 포함됐고요. 학교마다 어떤 것은 또 의료보험 비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1년치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데 9만 달러가 넘는다면 졸업까지는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비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학 졸업까지 최소 4년치 비용이 뭐 못해도 36만 달러를 웃돌게 되고요.
그렇죠.
부유층 가정이 자녀 3명을 4년제 사립대학에 보낼 경우에 1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학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부유층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지불하는 등록금은 조금 다른가요?
보스턴 인근의 명문 여자 대학이죠. 웰슬리대는 60%에 달하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재정 지원금을 받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웰슬리 올해 등록금은 기숙사비와 식비 등을 포함해서 9만 2천 달러인데요. 웰슬리 측은 재정 지원금 평균액이 약 6만 2천 달러 정도라면서 자격이 되는 학생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의 10%만 내도록 요구되고 있어서 어쩌면 일부 학생은 특정 사립대학에 들어가는 게 주립대학에 다닌 것보다 더 저렴할 수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재정 지원은 많지만 어쨌든 책정된 금액은 9만 달러가 넘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웰슬리 말고 또 그러면 어떤 대학이 학비를 9만 달러 넘게 책정을 했습니까?
예, 뭐 한국에서 흔히 남가주 대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이 9만 5천 달러, 또
네.
동부 명문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브라운 대학교가 9만 2천 달러, 다트머스 대학교가 9만 1천 달러고요. 보스턴 대학이 9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학비가 9만 달러 육박했던 컬럼비아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는 아직 올해 등록금 예상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의 등록금은 얼마입니까?
네. 올해 하버드 대학 학비 9만 1천 달러로 추산되는데요. 그러나 이 하버드는 500억 달러가 넘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런 기금 덕분에 하버드 대학은 학생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평균 학비가 1만 3천 달러에 불과하고 4분의 1에 달하는 가정은 학비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이라는 게 학생들, 뭐 부모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그 예비 학생들이 재정 지원을 신청하게 되는데 올해는 이게 좀 어렵다고요?
예, 특히 올해 미국 교육부가 새로운 온라인 재정 지원금 신청 양식을 출시했는데요.
네.
원래는 더 쉽게 신청을 하도록 고안된 거지만 이 양식이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가 얼마나 많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지가 늦어지고 있다는데요. 많은 대학이 각 학생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양식에 적힌 정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면 어떤 문제점인가요?
예, 교육부가 새로 개정한 양식은 학생의 부모 신원을 더 엄격히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서류 미비자, 그러니까 합법 이민자가 아닌 경우 학생 본인은 미국 시민자, 시민권자고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재정 지원 신청을 단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학생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그러면 대학 측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대학 재정 지원 전문가인 마크 칸트로위치 씨는요, 이 새로 출시된 양식은 뭐 그야말로 혼란이자 완전한 재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정 지원 신청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많은 학생이 학교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일부 학교는 저조한 등록률로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뿌리는 군인연금이 있었던 건국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또 사회보장위원회 설립을 기점으로 실제로 미국 사회에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회보장국 SSA의 설립 배경과 변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20세기 초 미국 사회보장협회를 이끌던 경제학자 에이브러햄 앱스타인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SSA는 애초 사회보장위원회 SSB란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SSB는 1935년 8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법에 서명함으로써 설립됐습니다. 신설 조직이었던 SSB는 당시에 직원과 시설 그리고 정식 예산도 없었습니다. 사회보장법에 따라 1937년 1월 처음으로 사회보장을 위한 세금이 징수됐고 같은 달에 처음으로 일시불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어니스트 에커먼으로 일시불로 17센트를 받았습니다. 일시불이 아니라 매달 지급되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은 사람은 버먼트주에 살던 아이다 메이 풀러로 그녀는 1940년 22달러 54센트를 받았습니다.
Here in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our nation's lawmakers passed an act to safeguard the security of American workers and their families. A Social Security Act.
1946년 7월 대통령 재조직 계획 이후에 따라 SSB는 SSA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1953년 4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명령에 따라 SSA는 당시에 신설된 보건교육복지부 산하가 됐습니다. 또 이해 SSA 위원은 상원 권고와 동의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됐습니다. 1980년 5월 SSA는 보건교육복지부가 이름을 바꾼 보건후생부 소속이 됐습니다. SSA는 1994년 8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따라 독립기구 지위를 되찾았고 이 조처는 이듬해 3월부로 발효됐습니다. 사회보장번호는 1936년 11월 처음으로 발급됐고 SSA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4억 5,300만 개가 부여됐습니다. 1937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총 11조 3천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13조 8천억 달러를 징수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사회보장국 SSA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 매체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유튜브가 동영상 시청의 핵심입니다. 일반인 누구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요. 또 올린 동영상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어린이 선망 직업에 오른 유튜버. 오늘은 우리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번 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선생님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물어보곤 했죠. 친구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시나요? 30년 가까이 지난 제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친구들은 과학자나 의사 아니면 변호사 등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적어낸 것이 기억나네요. 미국에선 몇 년 전부터 아주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을 때 다른 직업을 모두 뒤로 하고 되고 싶은 1순위로 오른 직업이 나타난 겁니다. 이는 바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몇 해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3명의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운동선수, 음악가 아니면 우주비행사 등을 모두 제친 겁니다. 자, 많은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이를 접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8명이 11살 미만의 자녀에게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의 부모가 11세 미만 자녀에게 매일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자주 접하는 만큼 아이들이 유튜브에 더 친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람들이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고 자신도 저런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유튜버를 선망하면서 자신도 유튜버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유튜브 대체 뭐 하는 서비스죠? 앞서 유튜브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죠. 유튜브란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유는 너, 그리고 당신이란 뜻이죠. 그리고 튜브는 미국에서는 TV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당신이 만든 TV 혹은 당신을 위한 TV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사람들이 TV처럼 이를 시청하는 겁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가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자, 당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북한에서도 유튜버가 있으니 유튜브가 정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대세 플랫폼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상이 유통될까요? TV에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각각의 채널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도 채널이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 계정 하나하나가 모두 채널이 되는 건데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5,100만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개수는 370만 개, 또 하루 재생되는 영상은 50억 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영상 소비의 주요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라는 건데요. 그럼 유튜브의 매출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1년을 보면요. 유튜브는 약 29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간 45%가 넘게 매출이 오르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거죠. 유튜브 매출의 주요 원천은 뭘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사용자들이 올리는 영상에 붙는 광고비가 바로 유튜브가 올리는 수익의 핵심을 차지하는 겁니다. 새로운 돈벌이가 된 유튜브. 유튜브에 붙는 광고는 단지 유튜브에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채널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들 역시 광고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고요? 자,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you're looking to make money with your channel, you'll need to apply and be approved for YPP.
After all of these steps, 구글이 운영하는 YPP, 즉 YouTube Partner Program에 등록 신청을 한 뒤에 이것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유튜브에 붙는 광고 수익을 유튜버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 배분은 유튜브 55% 그리고 유튜버가 45%입니다. 100달러짜리 광고가 붙게 되면 55달러는 유튜브에 그리고 유튜버에게는 45달러가 간다는 말이죠. 자,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YPP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1년에 4,00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달성돼야 YPP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구글은 해당 신청을 검토 후에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고 수익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바로 슈퍼챗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구글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se features let your viewers stand out within live chat by letting them purchase highlighted chats and animated images.
자,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후원금을 내면 이 해당 댓글이 꾸며지면서 이 상단에 일정 시간 고정된다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는 사람의 댓글이 가장 오랫동안 노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외에도 유튜버가 직접 특정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자신의 영상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버, 얼마나 벌까요? 자, 이제 관심은 도대체 유튜버가 얼마나 많이 벌까 하는 거겠죠? 자,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얼마나 버는지 좀 볼까요? 유튜브에서 일명 미스터 비스트라고 불리는 25살 남성 지미 도널드스는 지난 2021년 유튜브를 통해 5,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도널드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구독자 수는 1억 6,200만 명에 달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24시간 동안 살아남기 등 다양한 체험형 영상으로 인기를 얻었고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흡사한 이 세트장을 만든 뒤에 45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한 영상은 조회수가 4억 4천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을 올리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는 러시아 소녀 아나스타샤 그리고 10살이 갓 넘은 소년 라이언 카지가 바로 그들인데요. 이들은 지난 2021년 각각 2,800만 달러, 2,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로 장난감을 소개하거나 아빠와 함께 놀고 아니면 과학실험을 하거나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자, 저 숫자만 보고 유튜브로 돈 버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광고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통계에 따르면 동영상 1,000회 조회수에 대한 수익은 평균 18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영상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 창의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획부터 해서 촬영 그리고 편집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매주 다양한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풀타임 직업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작할 때는 개인이 혼자서 기획과 촬영 또 편집을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촬영과 편집 장비 구입 비용과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 하나의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의 설명 들어볼까요?
Selling products or merchandise. Selling physical and digital products.
자신이 판매할 물품을 광고하는 장으로서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 보는 사람, 즉 구독자가 많아야 이 광고 효과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둬야 한다. 자업자득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you don't look happy.
Well, I've been procrastinating a lot lately, and now I have a ton of work piled up.
Oh, I see. Well, looks like you made your bed. Now lie in it.
I guess I did bring this upon myself. I'll stop complaining and start working. I made my own bed. Now I have to lie in it.
John이 일을 계속 미루어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해서 제가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made your bed, now lie in it. Make one's bed and lie in it. Make
만들다,
bed,
침대, 잠자리.
Make one's bed,
잠자리를 만들다, 침구를 펴다.
And lie in it.
그리고 자신이 만든, 자신이 차린 잠자리에 눕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둔다. 자업자득입니다.
You made your bed, now lie in it.
자업자득 한 가지 표현 더 나왔습니다.
I guess I did bring this upon myself. Brought it upon myself.
당신이 한 일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You brought this on yourself. I made my own bed. Now I have to lie in it.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둬야 한다.
You made your bed. Now lie in it.
자업자득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또 다른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don't look happy.
I'm dealing with some fallout from a decision I made. You know how I've been helping David out a lot lately, driving him around, lending him money?
Yeah, I've noticed. You've really been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m.
Exactly. But now he's come to expect it. He started acting entitled, like I owe him all this help.
Sounds like you spoiled David.
Yeah, I think I did. And now he's upset because I can't keep doing everything for him. But I've got my own responsibilities to take care of.
Well, I cannot help you on that one. You made your bed. Now lie in i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m dealing with some fallout from a decision I made.
나는 내가 내린 결정으로
fallout.
안 좋은 결과를 다루고 있어요.
You know how I've been helping David out a lot lately?
내가 최근에 데이빗을 많이 도와준 것 알죠?
Driving him around, lending him money.
차 태워주고 돈 빌려주고.
But now he's come to expect it.
그런데 지금 그는 그걸 당연시합니다.
He's come to expect it. He took me for granted. He's started acting entitled.
그는 그런 대접을 당연하다고 여기듯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Sounds like you spoiled David.
당신이 데이빗의 버릇을 잘못 들인 것 같네요.
You made your bed, now lie in it.
자업자득입니다. 대화 한 번 더 들어보시죠.
You don't look happy.
I'm dealing with some fallout from a decision I made. You know how I've been helping David out a lot lately, driving him around, lending him money?
Yeah, I've noticed. You've really been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m.
Exactly. But now he's come to expect it. He's started acting entitled, like I owe him all this help.
Sounds like you spoiled David.
Yeah, I think I did. And now he's upset because I can't keep doing everything for him. But I've got my own responsibilities to take care of.
Well, I cannot help you on that one. You made your bed, now lie in i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You made your bed, now lie in it.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걷어야 한다. 자업자득,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